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예, 원래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강의할 차례인데, 이 부분은 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다루든지 아니면 또 이미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좀 선 이해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사랑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3장에서부터 그 이어지는 그 사랑의 주제에 4장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장의 주제에서 중요한 주제는 형제 사랑이었죠. 근데 4장의 사랑의 주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본질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이해에 대한 접근이 다소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삶을 살면서 방황하면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네 가지로 줄여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것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네 번째는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의 질문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 알 수 없는 것을 알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지식을 취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내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래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바래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할 수 있는 것, 바랄 수 있는 것, 그것의 한계가 무엇인지, 또 그 한계에 들어와 있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참 지혜롭지 못해서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방황하고 끊임없이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질문들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핵심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의 사랑의 완성을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사랑받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랑에 대한 이해와 또 우리의 정직한 체험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상하는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그 사랑에 대한 이 폭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깨닫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간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랑의 종류나 질을 논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사랑이 이렇다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대로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찾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가페이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필리아, 뭐 형제간의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필리아나 에로스가 나쁜 의미라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의미로만 표현된다라고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필리아나 이 에로스는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이고 또 그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사랑이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잘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금 현재 쓰는 그 옛날 히브리어의 옛날 히브리어로 이제 쓰여졌다라는 말씀이죠. 그 히브리어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대 그 전부터 해서 헬라가 굉장히 많은 그 힘을 가지고 그 지역들을 석권했기 때문에 헬라의 영향이 끼치는 사람들에게도 구약 성경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 구약 성경을 헬라말, 그러니까 그리스말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70인역 번역이다, 번역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셉추아진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70인역 성경을 보면 이 사랑이란 말을 전부 다 아가페라는 말로 이제 썼는데 두 번만 에로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연애 소설과도 같이 느껴지는 아가서를 번역할 때 그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에로스라는 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아가페라고 쓰여졌고 그다음에 형제 우애를 나타낼 때 자주 쓰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아주 부분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사랑을 형제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신약의 저자들은 그 당시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아가페라는 말을 끌어들여와서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단어를 사랑이라는 말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의 저자들이 에로스나 필리아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사랑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잘 쓰지 않고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신약 성경 저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 세상적인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독교에는 어떤 새롭고 그런 본질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세상의 사랑만이 다가 아니야. 이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진짜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물론 그 사랑은 에로스와 필리아를 포함하지만 우리가 에로스와 필리아라는 말로 사용을 하면 그러면 일반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락되어서 이해될까 봐 그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사랑에 대한 이 아가페로 사용한 이런 강력한 새로운 발견과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박이 되고 또 묵살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름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사람, 이런 니체 같은 사람은 기독교는 아름다운 에로스를 독살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에로스의 그 본래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에로스 사랑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에로스의 본래적인 선한 의미를 구현해 갈 때 아가페의 요소들이 침투하고 확장하게 되면 강력한 신적 사랑의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또 그분의 백성의 삶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로틱하다 이런 말은 정말 우리가 좀 그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타락한 어떤 성적인 그런 문란함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의미로서가 아니라 본래의 그 의미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그 강렬하게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태도와 행위 속에서 에로스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많이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그 잔치를 묘사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에 있죠. 그러나 뭐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신랑이 신부에게 다가가서 찾아가서 구애하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호세아서는 오늘 읽으신 8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의 주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구약적 의미에서 잘 깨닫고 이해하려면 호세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고 묵상하셔서 깨달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신랑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부인 우리에게 장가들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잘나고 볼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아가서에서는 신랑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자기 신부를 찾고 구애하는 표현으로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고 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가서 어느 부분을 펴보셔도 그 신랑이 신부에 대한 애절한 사랑의 고백과 구애는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구애하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끌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주제도 올 초반기에 제가 몇 번 강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른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모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분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주 이렇게 딱 잘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우리들을 대상으로 사랑하심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냥 뭐 점잖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날 사랑하면 나한테 와 이것이 아니시고 신랑이 정말 마음에 드는 신부에게 목매달고 구애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호소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로스 사랑이 결국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점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연합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듯이 하나님의 에로스 사랑이 원하고 궁극적으로 다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와의 신적인 연합입니다. Divine Union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매우 성경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죠. 이것은 Divine Union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일 먼저 필요한 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가페와 에로스의 차이점을 조금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가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리퍼붓는 사랑입니다. 내리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찾고 구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내리사랑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설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측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거부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일치를 이루고 싶다라는 그 호소를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라는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청혼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에로스적인 구애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에로스적 의미의 사랑의 접근이 있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강렬하게 구애하시는 하나님의 에로스의 사랑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내 사랑 알지? 좋은 거야. 원하는 자는 들어와서 이 사랑을 받고 누려. 그렇게 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애하시는 이유를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볼품이 있어서, 뭐가 그렇게 좋아 보여서, 뭐가 그렇게 사랑할 만하셔서 그러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 수영회 가서도 형제들끼리 또 이 말 하면서 참 재밌게 웃었는데요. 부모님은 자식을 왜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설문지를 돌렸더니 어느 한 초등학생이 그렇게 답했다고 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토록 찾고 구애하시고 사랑하실까요?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도 정말 생각하다 모르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답하는 그런 자세가 비양거리는 자세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낮은 자세가 정말 우리에게 뭐 한탄스러운 것일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나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정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한다라는 것, 그것만큼은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강제적으로 사랑하도록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당신이 구애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택한 바로 그 사랑이 참사랑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랑은 참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 사랑을 스스로 택해서 받아들이면 인간은 그때부터 그분의 생명 안에서 넘치며 흘러내려오는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신약성경 저자들은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은 이미 찾아오신 그 사랑 너머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부어지고 있냐면 마치 그림적으로는 폭포수가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럼 나이아가라 폭포의 폭포보다 더 콸콸 쏟아지는 그러한 양과 그러한 속도로 풍성하게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 폭포수의 사랑 밑에 들이대니까 마치 물통을 거기다 들이대면 순식간에 확 차오르고 그리고 콸콸 넘쳐 흐르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넘쳐나게 되더라 라는 그런 아가페의 풍성한 차원을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그 폭포수가 물통에 채워서 타고 넘쳐 흐르는 것을 연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부어진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에로스는 찾고 구애하고 상대와 깊이 연합하고자 그를 내 안에 소유하고자 하는 측면을 갖는다면 아가페는 이 세상 어디서도 완벽하게 보기 힘든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는 잠깐 비추어지지만 그런 내리붙는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더위가 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우리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자녀를 불러놓으시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널 더 사랑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자녀는 사랑 관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크다,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자녀는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할 것입니다. 아무데나 감복할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퍼부어지는 그런 아가페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 참 놀라운 발견이고 통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퍼부어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뭐 여러 가지로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넘쳐흐르는 생명의 힘으로 인간과 세상을 완성된 사랑의 결정체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랑은 너무 미미합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정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을 바위 속에서 발견하면 희미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과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풍성함 속에 거하면서 살게 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결정체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그런 희망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내 사랑이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선 안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 자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은 나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부터 나의 사랑, 그리고 내가 이 사랑을 받아서 타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결정체가 되시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사랑이 그냥 이렇게 바위에, 큰 바위에 묻혀져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보이지도 않게끔 그냥 퇴색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운데 그렇게 우리는 살고 싶지 않겠죠? 하나님의 목적도 또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늘 우리의 깊이 있는 영적인 욕구와 일치되고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분명하게 알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죠.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제일 큰 그리고 제일 명확한 계시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한 인류 모두를 사랑의 결정체로 변화시켜 가시기 위한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방법으로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사랑으로 나를 주관해 주셔서 사랑의 실천자요 완성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지만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속에 거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알겠는데 자, 구체적인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아래에서 비춰지는 내가 늘 보던 사물과 사람과 대상을 새롭게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통과해서 봐야만 사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내가 설사 미워하던 사람, 혐오하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에 비추이는 그 사람을 새롭게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내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또 내가 예전에 사랑하고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 사랑의 연장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의 탄력과 관성으로 오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그래서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새롭게 살 수 있는 매일매일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산다 이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을 함께 보셨을 때 하나님은 빛으로 은유되었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은유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태양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이 뜹니다. 태양이 뜨는 것은 태양이 나의 빛을 보아라 그러라고 뜨는 것입니까? 아니죠. 태양이 비추는 모든 사물을 오늘 새롭게 보라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의미는 빛이신 나를 봐라, 나만 봐라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비추는 나의 창조세계, 나의 피조물, 나의 인간, 나의 모든 사랑하는 대상을 새롭게 보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비추이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고 내가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빛 자체를 보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그 빛이 비추이는, 그 빛에 반사되는 대상을 보도록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눈을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새롭게 뜨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뜬다고 해서 하늘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매일 보던 대상들을 보는 것이죠. 그 보면서 그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새롭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자신의 소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략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우리는 눈이 멀었던 자들입니까? 아니면 눈을 떴던 자들입니까? 우리는 눈이 멀었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옛날에 나가 눈 감았던 그 모습처럼 오늘도 내가 눈을 감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 해결되기 힘든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고백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먼 것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말씀 재밌는 것이 다시 뜨게 해주신대요. 다시. 언제 우리가 눈을 떴던 적이 있었길래 다시 뜨게 해주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그렇게 눈을 감고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어졌을 때 사랑으로 지어졌던 그, 그리고 또 그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파노라마를 감화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가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고 그분의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인간을 묘하고도 강력하게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를,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를 만났을 때 그 존재에게 결국은 설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랑에 끌리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 생명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만나면 마치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편안한 고향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관련해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당신의 살과 피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했다라는 것, 그것은 아시죠? 이것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행하신 절정의 일입니다. 살과 피를 주시는 것. 우리가 구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오다가 신약에서 새로운 절정을 맞이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에 살아있는 의미를 인간과 피조계에 입히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례 없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의 의미 속에서 비추시는 그 모든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대상이 사랑의 대상됨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는 사랑받는 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도 새롭게 발견해야 되겠지만, 여기 공동체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 모두를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분이,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분이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한두 분이라도 꼭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몇 분이라도 그렇게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20세기의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길 위에 서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비추어지는 모든 대상들은 나와 너무나도 친밀하고 하나됨을 이루며 연합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토마스 머튼의 그 깨달음이 20세기와 21세기에 이르는 너무나 많은 캐톨릭 신자들과 개신교 신자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고 삶이 바뀌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진정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기에 우리가 많이 안일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 모두가 입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사랑의 절정의 크신 증거이고, 이것이 사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상징입니다. 인류 모두에게 그 축복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가 일부분이 먼저 모여서 성찬을 나누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우리가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받지 못할 존재 아무도 없다,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성찬에 있어서는 믿는 자의 하나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로 구세주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성찬을 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그 솔직한 고백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성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의 절대 축복 속에 크게 감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인들께서는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 찬송 284장 1절 2절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목 말라 주님 제가 한 1, 2분 정도 성도님들께 기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찬 집도자들은 이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머리 숙여서 말씀 따라서 성찬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사랑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겠다고 스스로